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에서 41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39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제4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성육신하신 이후부터,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다양한 방식 중에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란으로 죽거나 사고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십자가 형태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다른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9문답과 40문답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런 식으로 죽으신 주님의 죽음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으며 주님의 죽음과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적어도 신자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법, 즉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시고 세상 법정에, 로마의 법정에 옮겨지게 된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하시도록 하심으로 모든 유대인 앞에서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낙인 찍으려고 세상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분을 내어주려고 했지만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선동되었던 유대 군중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야 말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처형 방식을 묻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형에서 못 박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내어준 바 되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상황에 의해서 되어진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독특한 죽음, 구속의 죽음, 이런 죽음의 관점으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는 모습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보다 훨씬 못한 죽음을 죽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죽음에 아주 평안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시므로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혁명가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임 당하신 방식, 죽음 앞에 서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용기 없는 그런 죽음을 죽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평소에 늘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몸인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돌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배후에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죽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예지, 미리 아심 가운데 되어진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명백한 증거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유대 당국자들이 작정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명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민요가 날까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혹 예수님을 그때 처형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우니 명절에는 처형하지 말자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이르기 이틀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예고대로 주님은 바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날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시 관습입니다. 8.15 광복절이 되면 특사를 단행하지 그날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은 요즘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었을 때 헤롯 왕이 그를 그만 가두어 두도록 했는데 왜 그냥 가두어 두도록 했는가 하면 그때가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이었거든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로 처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실제로 유대 당국자들은 그날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계획하신 예고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추구했던 죽음을 막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자는 가롯 유다였으며 예수님을 붙잡아 넘는데 가담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를 재판하여 죽게 한 자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랜섬이라 그러지요. 인질이 사로잡혔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질을 구명해내는 그런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가 죽으신 죽으심의 방식은 철저하게 타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필연성과 그 의미를 이해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꼭 치루어야 하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거리끼는 것입니까? 십자에 못 박혀 죽는, 즉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인 것,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 저주받아 죽임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헬라인들에게는 그 무슨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나 하는 그런 도리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유대인과 같은 우리들도 헬라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무죄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론답 사시문답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만족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범한 인생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진노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효손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하나님은 무작정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의 교회는 이름이 많은데 공의의 교회 이런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간 죄에 대한 진노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징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도 더 뼈저리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는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떼쓰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무작정 용서해주고 그저 다독거리는 무조건 관용만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였던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값을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이 강렬하고 거룩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그의 우러운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며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치루심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본성은 죄를 따라 징벌하셔야만 되는 본성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받는 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하나님을 거스린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무한한 형벌을 받는 길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형벌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천사나 제3의 피조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범한 인간이 당해야 될 형벌은 영원한데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영원토록 사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단지 얼마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도 무한한 형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33년 동안의 짧은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도 무한한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을 취하신 방법이었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당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임을 당하시되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묻는가? 죽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그 사실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걸 뭐 그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또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맞습니까? 우리 그 수련회 떠나는 날 그날 오후에 제가 아이들 데려놓고 요리문답을 한 시간 가르쳤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세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뭐 어쨌단 말이냐고 물었더니 별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는 것은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구원 없습니까? 믿음의 내용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를 알아야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야만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은 신명기의 말씀, 즉 구약의 배경에 의하면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구절을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진주한 뒤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목격했는가 하면 극악한 살인범이나 죄인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문제거리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는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부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았던 것은 십자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그 부정은 이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눈먼자도 보게 하신 그분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었던 그분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땅 위에서 지극히 높아지는 일이었고 그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가졌던 이 비슷한 고민과 질문 속에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이런 확신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해하고 베드로전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저주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즉 모든 율법을 동시에 모두 다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의미가 변경되어져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맞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죽음으로 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저주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땅히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참으로 만입이 있어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될 때 비로소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유론답 39문의 의미지요. 제41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죽임 당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한 그 당시 분위기는 참으로 살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는데 평소에 그 사실을 숨겼던 숨은 제자였던 요셉은 제자들조차 끓이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을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결정과 결의에 가편투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복음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가편투표를 드는데 요셉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지조입니다. 소신입니다. 제가 제 아들 찬호한테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늘 신자는 소신대로 행동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 손 드는데 아르메다 사람 요셉은 가편투표를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개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이 지나야 입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24시간 지나봐야 죽은지 살았는지 아는 그런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죽은 시신을 바로 관 속에 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이불을 덮어두고 하루 정도는 그냥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관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실 정도로 그의 죽으심이 확실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도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죽임을 당했는지를 다 확인하고 다리를 다 꺾어버려서 확인사살을 했는데 예수님은 딱 볼 때 죽으심이 너무 분명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묻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무덤은 더 이상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지에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탈관을 한다 그러지요. 관채로 넣지 않고 관을 뜯어서 수위로 싸진 그 시신을 그대로 바로 땅에 묻는 그런 순간 그리고 거기다가 취토를 하고 무덤을 덮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뜻 나 역시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매장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답답하겠나. 저 깜깜한 저 땅속에 들어가서 나를 매장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릴 때 나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그것은 참으로 불신앙의 생각이지요. 신자에게 있어서 무덤은 이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모든 신자들을 다 동일한 부활체로 부활케 하실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무덤에 친히 묻히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장래 의미를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잠자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는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에서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일을 이제는 넉넉히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이 주는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의 의미와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옥의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케 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복음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으며 왜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로 주시는 참된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인데 바꿔서 1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일보혈을 엮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